고린도후서 13번 메시지 새언약의 사역자들 여섯 번째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자격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조성되어짐으로써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유능하게 되고 충분케 되고 장비되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분으로 조성되어질 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그들의 존재 안에 역사하여 옛 창조를 끝내며 육과 천연적인 생명을 죽입니다. 사도들이 영접한 조성체 안에는 몇 가지 요소와 성분이 있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향료들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들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입니다. 이 성분과 이 요소는 날마다 사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는 예창조에 속한 어떤 것, 즉 자아와 육과 천연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이 죽이는 요소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창조를 죽음에 넣는 요소와 더불어 거기에는 또 다른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요소입니다. 이 성분은 신성뿐 아니라 또한 부활되고 높여진 그리스도의 인성을 포함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거친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으며 우리는 조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승천한 분이시며 높여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의약품의 모든 성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의 모든 요소들을 아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 성분들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포에 그 영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과 부활의 요소는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되며 능력을 받게 되며 권위가 있게 됩니다. 때때로 부활의 성분은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항생제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성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바울은 가장 높은 인성을 소유했습니다. 바울의 인성은 사실상 예수의 인간 생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명으로 조성되어졌으며 그로 인해 그는 합당한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에 이를 때 우리는 바울의 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기본 자격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조성은 자격의 기초이며 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배우든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기초 자격이 되는 조성됨을 가져야 합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자격은 복음의 광채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행위는 그들의 조성됨에 기초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의 영향을 바라는 생활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의도를 벗어나 단순히 그들이 살았던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성은 그들의 광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탄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화는 빛납니다. 목탄과 금 사이에는 조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성으로 인해 사도들은 복음의 영광을 비춰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가 빛나게 하려고 전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빛남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조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일종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연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그들은 마치 고관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하처럼 겸손하게 처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연기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은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조성에 기초하는 그들의 행동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나는 바울의 일을 따르고자 갈망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연기하기를 원치 않고 나의 조성됨에서 나오는 행위를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갈려짐 아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 또한 이와 같은 생명을 살았습니다. 주 예수는 그의 생애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일생 동안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갈려짐과 죽임과 죽음에 넣어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분에게 그분 안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 생명은 이미 그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사역에서 사도들은 한편으로 주님의 개선 행렬 안에 있는 포로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이들에 의해서도 죽음에 넣어졌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사도들 십자가 위에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에 넣어졌습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사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역한 모든 진리들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생활입니다. 갈려짐 아래서 사도들의 겉사람은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고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비춰내기 위해 이 조성된 것에 따라 행동했으며 겉사람을 소모시키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한 자격들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인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에 의해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청년들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어느 정도 거룩한 조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성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초이며 터입니다. 이 조성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내적인 조성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시로 나는 이 조성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자동적으로 이 같은 부류의 생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이 언약의 작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것에는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되고 이에 따라 행동하며 부활과 승천의 요소를 지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한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같이 새 언약의 작은 사역자들로서 주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4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자격들을 완전히 기록했습니다. 5장 1절에서 그는 휴고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 갈망과 사모함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휴거되기 위해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추수를 기다린 밭에 있는 무르익은 밀과 같았습니다. 이 밀은 더 이상 푸른빛이 없고 황금빛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이 이해는 오늘날 일반적인 사탕발림의 교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펜토는 한때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절당할 입장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마 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무가치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휴거를 위한 권리를 부여하리라고 생각하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휴거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직 설익고 어리고 푸른 밀을 추수하겠습니까? 어떤 농부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이같이 설익은 밀을 밭에 남겨두어 무르익을 때까지 자라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었으며 생명 안에서 성숙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로 휴거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많은 믿는 이들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확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900년이 지난 후에도 주 예수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기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휴거되기 위한 참된 갈망이나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같은 갈망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즐기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자라서 성숙하면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 원할 것입니다. 갈망은 항상 성숙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매우 단순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는 성장도 참된 성숙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의 갈망은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휴거되고 하늘에 속한 건축으로 옷 입기 원한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면 당신은 먼저 고린도후서 4장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2장을 체험한 뒤에야 우린 이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치원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원한다고 선포하는 아이들과 같을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더욱 특별한 표현,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말은 우리의 거처가 또한 하나님의 거처임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이 장막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거처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오늘날 장막이요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의 사상은 심오합니다. 그의 사상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성숙했으며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바는 휴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벗어버리기를 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형된 몸을 옷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열망을 가질 때 당신은 수확을 기다리는, 즉 추수를 위해 준비된 성숙한 믿는이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함. 그들의 열망, 휴거되기를 갈망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향하여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열망하노라. 5장 1절부터 8절에서 변형된 몸을 옷 입기를 갈망함에 대해 묘사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에 대해 말합니다. 9절의 열망 하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는 강렬한 의도로 열심히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바울의 열망은 이것이었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은 살아서 몸 안에 남아있든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열망한다. 나는 성숙했으며 휴거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내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게는 다른 열망이나 목표나 목적이 없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그분을 향해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바울은 5장 9절에서 그분에 의해 살거나 그분을 위해 살거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사는 것을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구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함축된 의미는 풍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그가 율법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산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시를 받으며 율법의 통제에 의해 율법을 완성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나 또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시와 통제 아래 그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해 하며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를 완전케 하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5절에서 바울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르익어 휴거를 기다리는 사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단순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주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지시와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율법이나 그들 자신이나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 그 회사에 대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은 사장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과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서 그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하여 삽니다. 심지어 새 구두 한 켤레를 고른 데 있어서도 그들은 회사를 대하여 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장을 기쁘게 하여 승진의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회사와 고용주를 대하여 사는 것은 진보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모임의 목사는 그 모임을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옷을 입는 방식까지를 포함하여 그 교회를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만일 모든 방면에서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대하여 살지 않는다면 목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향하여 살며 율법을 기대하여 모든 것을 했던 랍비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성숙하고 무르익고 휴거를 위해 준비된 자로서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그의 주인, 바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오실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매일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 그분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살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부분에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고용인들이 그들의 회사를 향하여 산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몇몇 부인들은 남편들을 향해 삶으로써 남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말은 모두 다 남편을 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의 남편을 향해 사는 아내들은 누구든지 확실히 그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들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1934년에 나는 중국 남부에 있는 몇몇 미녀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종류의 빵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남부의 중국인들이 합당하고 적절하게 그와 같은 빵을 준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준비한 그 빵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일에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나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향하여 삽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삶으로써 그의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을 가졌던 바울과는 다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상받으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는 9절에 언급된 열망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심판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이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그들의 경륜적인 보상에 대해 그분의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곳입니다. 여기에서 보상받음이라는 말은 임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는 아직 몸 안에 거할 동안에 몸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난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고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는 이것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주님의 두려우심은 주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의식하고 있는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즉 그들의 성실함에 대해서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함이 이미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또한 민의들의 양심 속에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12절은 계속하여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적인 나타남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인하여 무엇인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라는 말은 자랑하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나타남이란 말의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외관, 즉 유대교도들의 외적인 나타남입니다. 마음은 미덕들의 성찰과 실제가 있는 곳입니다. 13절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보처럼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황홀경은 어리석은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온전한 정신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그들을 강권함. 14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을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좁고 벽이 둘러싸여 있는 길에서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누르고 한끝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강제적으로 제한하며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한 목표물에게로 우리를 한정시켜 한 선과 한 목적에 우리를 닫아 넣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은 그분을 향해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건대라는 말은 이것을 결론짓건대를 의미합니다. 대개는 전환의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은 그분을 위해 사랑의 생명을 살도록 사도들을 강권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체물로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사형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심판받도록 사람에게 정해진 길대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로 죽음을 면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 자신을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